숨은 신을 찾아서 제4장은 히랍형이상학에 있어서의 그 최고 존재, 즉 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서서 어떻게 기독교 신학의 근본적인 전제로 변형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고전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학과 접점이 어떠했는가 이것에 관한 얘기는 철학고전 강의에서는 없었죠. 철학에서는 신학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들은 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분명하게 뭐 거의 절대 다수가 인격적 신, 즉 기독교나 이슬람교 이런 데에서의 신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그 신에 대한 정당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냥 막 믿어라 라고만 얘기해가지고는 분명하게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 지점에서 철학으로부터 어떤 개념들을 가져와서 그 신을 정당화하는 논변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 논변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에 이어서 쭉 전개되어 논변들을 최종적으로 일단 집대성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죠. 뭐 많은 교회사가들이 또는 교리사가들이 신학사가들이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종파, 그 교파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말하면 로마 가톨릭 뭐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종교죠. 아우구스티누스 종교. 네, 아우구스티누스 종교. 아우구스티누스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게 불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쯤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교리 자체의 변형 이런 것들이 종교를 유지시켜주죠.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초대교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아우구스티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그런 얘기는 뭐 자칫 잘못하면 비웃음이 되니까 그만하고 제4장 아테나의 사람들이 제3장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테나의 사람들이 바울로에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런데 아테나이를 비롯한 지중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쓰던 때쯤 되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기독교에 너무 젖어들어서 이제는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 행태를 보이니까 각성시키려고 그걸 각성시키려고 한 점도 있어요. 그게 고백록의 그 중요한 저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도 그렇고 뭐 데살로니카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회를 믿잖아요. 굉장한 기독교 신자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다 소멸해버렸는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아쉬워하지 말고 학문이 됐건 종교가 됐건 어떤 신념 체계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파생물들, 이런 것들을 탐색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적인, 한국인스러운 어떤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과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인적인가? 참 대답하기 곤란한 물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그노시스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게 무엇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신념체계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철학 학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조금 스스로가 정통이다 이렇게 여기는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헬레니즘 철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봐도 뭐 그렇게 좀 철학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좀 뭐라 할까요? 그 이론적으로 좀 센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구미가 당기는, 즉 좀 도전적인 그런 이론은 아니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쾌락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쾌락주의가 그냥 혼자 앉아서 무슨 마약을 하고 그런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 즉 아타락시아를 찾는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쾌락입니다. 혼자서 찾는 게 아니라 뜰악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전원주택 같은 거였겠죠. 예. 거기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웃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쾌락,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하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 5인 이상 만나서는 안 되는 시대에는. 분명히 시대가 그런 것을 필요로 했겠죠. 그런 편안함을. 그에 비하면 스토아 학파는 좀 더 이론적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비해서. 이건 조금 뭐라 할까요? 스토원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삶의 방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스토아학파가 훨씬 더 그건 좀 강력합니다. 이건 개개인에게 호소하기 때문에 모두스 비벤디, 네, 스토아학파들은 그의 삶의 방식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되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무래도 좀 모여야 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토아주의자들은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프로비덴치아,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하느님의 섭리, 이 말은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니라 프로비덴치아라고 하는 라티우모에서 온 말이요. 라티우모죠. 이게 프로비덴치아는 프로가 미리 앞으로, 그 말이니까 비덴치아, 본다, 미리 본다, 내다본다. 그런데 이 섭리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기독교 하느님의 섭리하고는 다르죠.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하느님이 알려주는 하느님의 섭리는 계시라고 부르죠. 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그 하느님의 섭리를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스토아주의자들에서는 그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 그냥 우주의 섭리죠. 우주의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주하고 우주의 섭리라고 하는 것하고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은 없는 셈입니다. 스토아주의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 우주의 법칙,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곧바로 이 두 개가 엮여서 스토아주의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이런 방식으로 통일시킵니다. 조금 불안하면 친구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에피쿠로스 주의자가 되죠. 따라서 스토아주의자하고 에피쿠로스 주의자하고 그렇게 큰 이론적인 차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그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 법칙을 모른다 해서 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우주에 이 법칙이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우주를 이렇게 지배한다는 말 여기서 쓰면 안 되겠죠. 우주에 두루 우주에 관철되어 있다. 우주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또는 우주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법칙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 주제적이다. 그 말을 하는데 권력을 행사해서 어기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니까 주권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쿨하다고 할 수 있죠. 요즘 그 쿨해요. 주제적이지 주권적이지는 않다. 주제적이나 주권적이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철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법칙이 궁극적인 삶의 방식을 주제하는 법칙, 그것이 바로 이런 스토아주의에 해당하겠죠. 네, 저는 그냥 저 개인의 취향으로는 이 스토아주의가 썩 좋습니다. 이 스토아주의가 썩 좋고 이 스토아주의를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태도로서 받아들이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우주의 법칙을 알 수는 없는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죽기 전에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냥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안 되는 뭐가 있겠지. 내가 아무리 춥다고 발버둥을 쳐도 봄이라고 하는 건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오겠죠. 아카시아 꽃 좋아하는데 아카시아가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벌써 제 방 창밖에 아카시아가 이제 울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 뭐 저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 펜션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땡겨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것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겠죠. 어쨌든 아테나의 신은 궁극적으로 법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스토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에피쿠로스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 사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 사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내면의 영혼이 어떠한가 이거는 스토아주의자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 역시 쿨하죠. 각자 알아서 잘 하래라. 그런데 아테나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내면 같은 건 잘 살펴보지 않았어요.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멸의 존재이고 그래서 사람의 그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넘어서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넘어서면 휘브리스죠. 오만함이죠. 고대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아테나이의 그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인데 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아테나이 사람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테나이 사람들의 신념체계와 삶의 방식을 질타하던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다르죠. 다른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 이론들을 이렇게 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보고 당시 아테나이 사람들이 이랬을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아테나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고 불멸을 추구할 수 없고 그런 불멸에 닿으려는 어떤 노력 그걸 알고자 하는 것조차도 휘브리스라고 생각했어요.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에르곤 인간의 기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멸에 대한 그것은.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한 플라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 가지고 발휘해서는 그것만 발휘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것만 다음은 아니고 초월적인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이야기가 아테나의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로가 스토아 학파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었듯이 아테나의 사람들에게 플라톤의 논변들은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낯선 이야기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아테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신학적인 논변을 뒷받침하려고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테나의 출신이긴 한데 플라톤 이야기를 가져오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아주의 사람들이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 법칙을 알 수 있다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본 거거든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또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스토아주의에서는 그 법칙이 주제적이긴 할지언정 주권적이지는 않지만 그 법칙에다가 주권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부여하면 그게 기독교의 하느님과 어느 정도 통하는 지점이 생겨요. 따라서 플라톤이 아테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보존되고 플라톤의 이야기가 기독교 초대교부들, 즉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플라톤이 초월적인 것에 대한 앎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 신학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이 뭐 전적으로 플라톤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플라톤을 모르면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교리를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선행지식인 건 사실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하고 스토아주의, 그 다음에 플라톤, 기독교 이런 신들을 둘러싼 이런 논의들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고 어떤 지점에서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와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사람들 간의 대화, 그것이 3장에서 서로 이렇게 어긋나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어긋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제 4장의 논의입니다. 4장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